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계속 우리가 32절에 머무르는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은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삼손은 심손 그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뜻은 태양, 작은 태양, 태양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홍태양 참고하십시오. 태양이 빛과 힘의 원천이듯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인적인 힘을 부여받았음을 함축하는 이름입니다. 심손. 성경은 삼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네 개 챕터를 할애합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년 동안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 동안 그것을 36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 동안이면 아마도 영향받지 아니한 영역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년의 압제가 계속된 가운데 20년 동안 삼손은 사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13장부터 16장에 걸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이게 삼손이고 블레스 사람이고 들리려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꾸며가는 그러한 주인공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극적이고 흥미로운 서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기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삼손같이 함부로 사는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셨을까? 나실인이라는 규례, 나중에 설명할 텐데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다 위반한 삼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그리고 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은 이 네 개 챕터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실패가 어떻게 얽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깊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13장, 사사기 13장 한 챕터에 삼손의 출생 관련해서 하나의 장을 할애합니다. 이유와 의도가 있어서 삼손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 Nazarite dedicated to God.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헌신된 삶을 살도록 dedicate,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으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절처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설레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포도주와 포도 관련 음식 금지 첫 번째 그러니까 포도주 뭐 포도주스 신포도 금포도 모든 포도 식물은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왜 쾌락과 과도한 향락을 금지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뭐 장발이 멋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세 번째,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 나시리는 평생 동안에 죽은 시체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든지 동물의 사체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 것.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의적, 다시 말해서 제사적인 ritual한 uncleanness, 제의적인 부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시체 금지입니다. 이런 지시를 마친 후 여호와의 사자께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장 과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요. 삼손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40년간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제 구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삼손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도덕적인 실패로 가득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이방 여인과 관계를 가지고요. 시체에 접촉하고요. 사사기 14장 8,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고, 죽음 뭐예요? 시체잖아요.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고 남아있는 그 어떤 덩어리를 가면서 계속 먹었다는 거죠.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 어떤 시체와도 접촉 금지였는데 삼손은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걷어서 걸어가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꿀을 부모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어? 찔리니까. 또요. 같이. 또요. 예? 부모는 나실인이다. 아, 이게 상식선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선으로. 예? 어? 내 말이 혼날까봐 부모의 잔소리나 꾸지람을 들을 게 뻔했기 때문에 숨깁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잃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하나하나를 삼손의 생애 가운데서 참부답하게 합니다. 문학적인 용어로 소설 가운데 이렇게 잘 쓰이는 그러한 문학 용어로 안티 히어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티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인데 반영웅. 우리는 영웅, 주인공을 싫어하는, 주인공을 미워하는 악당,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티 히어로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은 주인공이긴 한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웅의 그 이상적인 자질,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그러한 주인공이 아니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약점을 보이는 그러한 인물을, 중심 인물을 안티 히어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미드 브레이킹 배드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그 월터 화이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화학 교사예요. 근데 폐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기는 그 폐암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유산이라도 좀 만들어서 남기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학교사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마약 제조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아마 시즌5까지 진행된 걸로 아는데 저는 앞부분 시즌1까지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마약을 제조하니까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이 월터 화이트를 응원하게 돼요. 약하고 소심했던 이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점차 잔혹하고 권력의 굶주린 마약왕으로 변신되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안티 히어로라고 그럽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영웅답지 않은 영웅. 사사기 13장 16절에 등장하는 삼손이 바로 그 전형적인 안티 히어로입니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자기 만족과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삼손은 딤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 눈이 좋은이다 라면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고집합니다.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반대하시면 그는 욕망에 집중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그의 영적 타락이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 다섯 도시 가운데 주요한 성읍입니다. 오늘날의 그 가자 스트립, 이스라엘과 그 충돌이 있었던 황폐화된 그 가자 스트립, 그 지역이요, 그 지역. 가사. 지리적으로 딤나보다 훨씬, 더 블레셋 중심부에 있는. 근데 왜, 어떤 목적으로 거기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고요? 외모에 끌려서. 개인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출신이 그 직업적인 매춘부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의 모습을 구약 성경학자인 다니엘 블록이라는 사람은 삼손의 삶은 영웅적인 업적보다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으며 안티 히어로로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썼습니다. 사사기 14장에 기록된 세 구절이 장성한 삼촌이 어떠한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결함과 약점을 가진 인물인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아주 충동적으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삼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이라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따라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매력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욕망이에요. 당연히 부모는 반대합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반대 이유가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그 안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민족, 더구나 이렇게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지금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반대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됐고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ESV, ESV가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지금 미국 성도들 가운데는 NIV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 성경인데 본문에 훨씬 더 충실을 했습니다. 그런 번역이에요. ESV가. ESV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하는 말이 Get her for me, for she is right in my eyes.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이게. 원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볼까요? 기, 왜냐하면 기, 히 이런 히로 발음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녀는 야셔라 right the 뭐뭐에 에이나이 아 이게 하나 뭐가 빠졌는데 내 눈에 right 내 눈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눈에 맞기 때문에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 옳은 선택이 아님에도 삼손은 자기 눈에 맞게 합당하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정 번역 본이 실수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은 많은 질문을 하게 해요.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런 행위를 합당히 여기셨다는 말인가? 언약 백성으로서 규정을 어기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것 지금 문제 없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를 조장하거나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삼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욕심을 따랐고 욕망을 따랐고 그것이 나시린으로 들여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이었어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고 삼손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처럼 읽히게 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가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삼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라고 돼 있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삼손이 다른 사람이나 부모도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아 삼손이 마냥 철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네 라는 인상을 지어주시면 삼손은 전혀 이유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본능에 충실해서 행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자꾸 히브리어 그 본문을 소개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왜냐하면 기 또 아 나 이거는 occasion 구실 이런 거예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실을 후 하는 그거든요. 그 남성 3인칭 단수를 삼손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이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삼손으로 번역하는 실수를 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occasion 기회를 틈을 그가 뭐바게쉬 그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NASB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이 이것을 주님으로 인식해요. However, his father and mother did not know that this was of the Lord.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부모들은 몰랐다. 왜냐하면 he was seeking. NASB는 he를 대문자 capital로 처리해서 주님께서 was seeking an occasion. 주님께서 어떤 구실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뭐 할, blessed을 응징할 그 기회, 틈을 주님께서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모들도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 자신은 자신의 행동이 블레셋 대적을 응징할 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능에 충실했어요. 삼손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도덕적인 실패예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삼손에게 있고 삼손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조금 조금씩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서 도덕적인 실패를 만드신 분일까요? 아니요. 삼손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무지와 죄를 이용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없애고자 하는 형들의 악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행과 비극을 사용해서 애굽 전역과 가나안 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기회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형들이 요셉에게 향한 것은 악이었어요. 분명한 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죄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소재로 선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지성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중인과라는 표현입니다. 이중인과. 인과 하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double causation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한 행동에. 특정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께도 있고 동시에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중인과. 첫 번째 인과는 모든 사건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목적이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 first cause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특별인과 그것을 우리는 primary causation이라고 그러고 다른 영어 표현으로 divine agency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의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배후에 있는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그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행위자로서의 인간,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행위자로서의 인간,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완전히 누가 시켰다 이 말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아니요, 자기가 그래요.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간의 결정, 욕망, 행동, 죄악된 상태, 이것이 2차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Secondary causation 또는 다른 말로는 human agency, divine agency와는 다르게 human agency. 자,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과 결정, 생각, 행동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은 그 사람의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과의 주인공인 이 사람의 선택과 만들어낸 이 행동을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이 행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든지 다른 무언가를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부여받았던 삼손은 개인적인 욕망과 복수심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응징하는,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보입니다.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밭들을 생각해봐요.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니까.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300마리의 그 여우를 풀어놓는다. 그 지역의 농산물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나귀에 특별로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나귀에 특별로. 그리고 가사성, 아까 이야기한 그 가사, 가자 스트립 있잖아요. 거기서 성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져가요. 왜? 거기에 방비가 허술해지도록 취약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그냥 200kg 드는 그러한 괴력을 가진 어떤 힘 좋은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성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70kg 이상 돼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문빗장을, 성을 구성하고는 문빗장과 문설주, 문짝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져간다. 이 인간에 그런 사람 없어요. 초인이에요, 초인. 주님께서 약속대로 영웅답지 아니한 영웅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자, 그런데 삼손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랐을까? 육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본능에 충실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를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 명예 전당에 올렸을까라는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데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삼손은 아니나 다를까 사랑하고 드릴라에게 속아서 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구절이 사사기서 16장 21절입니다. 이제부터 삼손이 몰락합니다.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육신의 정력에 따라 행하던 삼손이 마침내 철저한 몰락을 경험합니다. 두 눈을 뽑아낸 다음, 들릴라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 소래골짜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거든요. 블레셋 요인이에요. 성경은 블레셋 요인이라고 소개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정원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 요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소래 골짜기에서 잡힌 가운데 눈이 뽑혀요. 그리고 한 70km 떨어진 직선거리로 가사까지 내려가요. 눈이 뽑힌 가운데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에 도착했을 때 노서설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황소처럼 연자매트를 돌리게 이렇게 연자매트를 돌리게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 막는 자가 없었어요. 그게 손을 들어서 삼손을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길에 막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방이 다 막혀있고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처절한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런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려요. 두 눈이 뽑히고 노출에 매어 있는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블레셋을 두렵게 했던 그 영웅이 그들에게 짐승처럼 앞에서 재롱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 광대짓을 구경하기 위해서 블레셋 다섯 군주를 포함한 3천명이 운집합니다. 대단한 연회가 열립니다. 그랬을 때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전히 여기서도 죽음의 순간에도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중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간구를 올린 뒤 삼손은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가운데 중앙에 서서 왼손은 왼쪽 기둥을 오른손은 오른쪽 기둥을 대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이 이제 30절에 나타나는데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신전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기에 삼손이 부르짖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동일하게 3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요. 이제까지는 절대적으로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곳에 이제 마침내 어느 정도 깨달으면서 이 마지막을 장식해요. 재밌는 것은 여기 배에서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모트, 다모트, 죽을지어다, 나쁘시, 나의 영혼아, 죽으라, 나의 영혼아 이렇게 외칩니다. 죽을지어다, 나의 영혼아. Am with 입니다. 뭐뭐와 함께. Plishtim,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 영혼아 담못 죽을 자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믿음의 본질을 다음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삼손의 삶은 나시린 사악을 어기고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치우치는 그런 결함과 실패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순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노출에 매어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최악의 상황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스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을 삼손은 남겼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사사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의 삶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그의 믿음의 정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목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대적인 약함과 굴욕의 순간에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주 낮아진 가운데 이 삼손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삼손의 기도를 위대한 돌파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완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대부분의 사람은 심각한 결점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노아나 다니엘 같은 무결점 인간과 동일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에 깊이 빠진 적도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결함 있는 영웅들, 믿음의 기준이 만약에 도덕적인 완벽성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명예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삼손의 생애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불완전함을 초월하는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삼손을 포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럼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의 죄와 불완전함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손은 많이 남용했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차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 삶을 두르고 있음을 알고 삼손이 걸었던 그러한 길, 삼손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을 두르고 있는 이 은혜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올라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함께 그림을 연관시켜서 그려가시면서 주님을 추구하고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 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에그러진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